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남을 안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제시카 오닐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이 남을 안아주고 벌어들이는 연봉이 우리 돈으로 무려 6,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돈 버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구나 싶은 한편 돈을 내고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꼭 안아주길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건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오닐은 원래 10년 경력의 상담사 또 마사지 치료사였다고 하죠. 그녀는 지금껏 해온 모든 일 중에 이번 일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아주면 상대의 불안과 긴장이 풀리고 그러면 나는 그들의 가슴 한가운데에 도달해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포옹은 고독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약이라고 하죠. 지치고 힘들 때 포옹까진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 딱 한 번 몇 초만이라도 가벼운 포옹으로 작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9월 4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월 4일 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7163번 쓰시는 분이 출근길에 신청해 주신 티아라 시아의 노래 여성시대 전해드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한 호주 여성의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아니 이건 또 무슨 상술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좋은 직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닌 게 아니라 포옹이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또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사실인데요. 사람은 누군가를 안을 때 옥시토신 분비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우울감 해소, 면역력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심장병 발병률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껴안을 사람이 없다거나 좀 부끄럽다면 그냥 푹신한 베개만 끌어안아도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돈도 안 들고 쓴맛도 안 나고 효과는 아주 탁월한 우울증 치료약이 바로 포옹인 셈인데요. 좋은 약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일상에서 힘든 일 또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는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4일 화요일이에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만성 췌장염 등에 관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릴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치과 전문의와 함께 구강 위생용품 제대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먹고 살기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이라고 하죠.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8458번 쓰시는 분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9세 남성입니다. 췌장염으로 4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3일 전 전에는 검사 결과 췌관이 늘어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우선은 췌장,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췌장은 좀 특이하게요. 내분비 기관이면서 동시에 외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는 들어봤는데 외분비가 조금 네. 생소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외분비라고 하는 거는 이 췌장의 소화효소가 나오는 관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이자액이라고 하죠.
네.
췌장에서의 바로 소화효소가 나오는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직접 나오는 이런 것이 이제 외분비 기관이고
네.
내분비는 내 몸에서 나오지만 네. 내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인슐린과 같은 것이 나오는 두 가지를 다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8458번 쓰시는 분이 고생하신 이 췌장염이 생기게 되면 우선은 소화기능부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 세매 기관을 볼 때는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화효소인 이 췌장액을 만드는 곳이 감소가 된다. 우리가 보통 췌장 부전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거나 흡수되는 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변의 색상이 굉장히 밝아지고 냄새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또 실질적으로 음식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체중이 감소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체중이 감소하는 거는 단순히 네. 영양 흡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도 같이 파괴되니까 당뇨병으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췌장염 환자의 대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관련해서 또 다른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60대 남성인데 만성 췌장염 약을 복용 중인데요. 배변 시에 대변이 물에 뜨면 나쁜 징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이건 어떤가요?
사실 아까 충분히 분해가 되지 않은 음식이 흡수도 되지 않고 또 대부분 이제 췌장에 나오는 소화효소는 기름, 우리가 보통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질을
네.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네.
근데 췌장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기름들이 그냥 흡수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역겨운 냄새가 나고 기름 네. 주성이의 지방변을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췌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대변이 물에 뜬다?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대변 덩어리가 물에 뜨지 않더라도 기름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만성 췌장염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앞서서 질문 주신 8458번 쓰시는 분은 4번이나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더 심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제가 예전에 요즘은 제가 거의 모시진 않는데 전공의 시절에 레지던트 시절에는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이
네.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네.
그러다가는 그 췌장 간에 염증이 계속 생겨서 만성 상태가 됩니다.
아.
즉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심하게 아파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만성으로 진행된 즉 췌장에 염증이 계속 생겨서 세포도 파괴되고 소화효소가 나오는 관에 섬유화가 생겨가지고 딱딱해지고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술과 같은 또는 아주 기름진 음식처럼 만성 췌장염 환자가 피해되는 상황을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통증이 지속되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안 돼서 결국은 통증이거든요. 입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전에 술을 많이 드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췌장염 생기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네요.
제가 레지던트 하던 20년 전에는
네.
100분 중에 99분은 술 때문에 오셨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죠.
많이 드시죠.
1, 2, 3위 안에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금메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버티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런데 러시아 분들의 만성 췌장염이 좀 다른 이유는
네.
독주라고 하죠.
맞아요.
보드카가 알코올 도수가 40도입니다.
아, 그렇죠. 높죠.
그래서 보통은 이 도수가 높을수록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술에 관련이 많은데 최근에 만성 췌장염 환자 보면 제가 예전에 모실 때 아까 100분 중에 99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분 중에 40분, 5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술하고 관련되는 게. 지금은 유전적인 차이나 고지방, 고단백 식이 또는 비만 그리고 상대적인 미량 원소의 부족이나 흡연 등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술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청소년 시기에 비만하고 탄수화물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만성 췌장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소화 비만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는 알코올보다는 이 식습관이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통증을 우선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우선은 통증입니다. 통증을 잡지 않는다면 삶의 질 때문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만약 입으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췌장이 일을 안 하고 휴식을 하니까 네. 통증이 경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으로 네. 입원하신 분들은 완전 금식을 하고요. 정맥 수행요법으로 영양을 공급하면서 췌장이 쉬게끔 하는 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만성 췌장염 환자라고 하면 이런 통증을 일으킬 만한 즉 소화효소를 과다하게 분비하거나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끔 하는 이런 고지방, 고단백 식이를 피하고 그래서 보통은 저지방 식이를 한 번에 나눠 먹는 걸로 내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량이 2,400kcal다. 그거를 5끼나 6끼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먹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 몸에 췌장이 못 갖는 기능을 알약 등으로 보충하는 그런 걸 해야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선 통증을 잡고 좀 장을 쉬게 하면 췌장도 쉬게 해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화효소가 부족해서 지방 등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또 하나가 췌장이 고장나면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당뇨가 오면서 전반적인 소화 흡수와 영양 불균형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영양적 측면까지 고려하셔서 하루에 맞는 열량을 영양사 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3끼에서 4끼, 5끼. 많게는 6끼로 나눠서 드시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면서 영양 불균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이 4번이나 입원 치료를 받으셨다는 걸 보면 치료를 받아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끊기가 어려워서고요.
그쵸.
두 번째는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유사체 꼭 술이 아니더라도 췌장을 자극할 만한 그런 식품, 음식을 먹게 될 때마다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잦은 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최근 검사에서 췌관, 그러니까 아마 췌장관이 늘어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들으신 모양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증세가 더 안 좋아진 건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병원의 치료가 중단된 이후에 본인의 생활습관 교정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췌담관이 계속 늘어나고요. 소화 흡수 또 분해 장애가 안 되기 때문에 중성지방들이 그냥 여과되지 않고 흡수가 되면서 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금 술 얘기도 해주셨는데 역시나 생활습관 속에서 음식 조절 또 술은 안 드시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네요.
췌장염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아직까지 음주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흡연에 관련된 부분도 연관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뭐 특별히 몸 췌장염에 좋은 음식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과도한 음주와 흡연, 고단백, 고지방 식이를 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이를 나눠서 드셔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소화효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을 드셔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매일 드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부족한 소화효소를 보충받는 요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세 글자로 된 질환 이름인데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면서 또 소화효소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소화기관입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부르는데 예전에는 술 때문에 그랬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최근에 역시 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이 세 글자로 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받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윤혜성님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차중락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종말.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과 부분별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치아와 구강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려대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 건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강 위생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구강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강위생용품 하면 우선은 치약 칫솔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 밖에도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구강위생용품을 몇 가지 나열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치약 칫솔도 있는데요. 네. 그거 이외에도 혀 클리너, 치간 칫솔, 네. 치실, 워터픽, 가그렉, 칫솔 살균기, 전동 칫솔 등등 다양한 구강위생용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강용품들은 선택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종류별로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떤 것부터 사용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헷갈리는데 순서가 맞는 게 있는 건가요?
네. 구강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세 번 칫솔질을 한다 해도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를 보는데요. 보다 청결한 구강 관리를 위해서 네. 각종 구강위생용품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칫솔을 우선 먼저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치간 칫솔 그리고 우선 칫솔질을 해서 입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1차적으로.
네.
그다음에 혀 클리너를 통해서 혀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 인접면, 치간 인접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잘 안 닦이거든요. 이 부위를 마지막으로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닦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칫솔질, 혀 클리너, 치간 칫솔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순서가 뒤바뀐다고 해서 효과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구강 청결제 혹은 구강 세정제인 가그렉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가그렉은 그러면 양치 전에 사용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양치 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칫솔과 클리너, 치간 칫솔까지 사용했다면 가그렉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칫솔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 가그를 쓰면 이제 효과를 보실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알코올 성분의 그 제품이 알코올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사용 후에 입안이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안이 금방 말라서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치질을 먼저 하고 가글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 치약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자면 치약은 입 안을 닦는 세정제인 만큼 어떤 성분의 화학물질들이 들어가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치약의 주성분은 절반 이상이 치아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치아를 하얗게 해주는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소량의 계면 활성제와 구강 내 청결을 위한 살균제, 탈취제,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성분과 방부제가 포함되죠.
네.
그중 실리카, 파라벤, 트리클리산이라는 성분이 일부 치약에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치약은 이를 닦고 또 헹구는 과정에서 삼킬 수도 있고 또 입안에 일부가 잔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은 없나요?
치약에서 방부제로 사용되어지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파라벤의 경우 보존제 성분으로 함량만 지키면 안전하다고는 하는데요. 암만 해도 방부제 성분이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파라벤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도 6개월 이하 아이가 사용하는 그 치약에는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치약에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연마제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먹게 되었을 경우에 속쓰림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또 불소 들어가 있는 치약도 네.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소의 경우는 체내에 쌓이면 뼈나 이에 불소가 침착돼서 골격의 발육 부전이나 치아 표면에 반점을 생기는 반상치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은 더욱더 깨끗이 헹궈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치약을 짤 때나 아니면 짜고 나서 물을 묻힌 다음에 이를 닦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치약의 세정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떨까요?
네, 거품만 많이 일고 사실 이제 세정 효과는 떨어진다고 하죠.
예.
그래서 치약을 사용하실 때는 칫솔모 길이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만 스며들도록 눌러서 짜서 칫솔에 짜서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물을 묻혀서 사용하게 되면 거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칫솔질을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 정도면 치약을 짜서 사용을 하면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칫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칫솔이 요즘 정말 종류가 많은데 특별히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나요?
네. 칫솔을 그 칫솔모의 두께로 일반모와 미세모의 칫솔로 요새는
맞아요.
많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라면 세정력이 뛰어난 미세모보다 뛰어난 일반모를 추천을 하고요.
네.
그런데 중증도 이상의 치주염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모보다는 미세모 칫솔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칫솔모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네.
구석구석 닦기에 유리하기 때문에요.
아.
칫솔모의 형태는 두 줄 또는 세 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칫솔모 한 줄에 6에서 7 뭉치가 있는 작은 칫솔이 입솔질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무리 좋은 치약, 아무리 좋은 칫솔을 사용을 하더라도 양치질 방법이 잘못된다면 세균 세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올바른 양치질 방법은 치아의 구석구석을 잘 닦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네.
양치질 시에는 보통 이제 보이는 면이요. 그러니까 뺨하고 달라붙는 면하고 씹는 면은 닦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보통 다들 열심히 닦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혀하고 닿는 부위, 입천장 쪽의 면은 치아면은 잘 닦기도 어렵고
네.
잘 안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치주 관리를 위해서는 혀에 닿는 면, 그러니까 입 안쪽 치아면도 열심히 닦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 닦이는 부위가 치아와 치아, 그러니까 치간 사이라고 하는 부위가 잘 안 닦이는데 이런 부위는 일반 칫솔 진로는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닦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세균을 닦는 데는 칫솔질보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가끔 치간 칫솔 사용하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 사용을 해도 되나요?
네. 건강한 잇몸에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질 시에도 피가 나지는 않습니다. 피가 난다는 것은 거기에 작게라도 치은염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난다고 해서 겁을 내시고 뭐 칫솔질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피가 좀 나더라도 조심스럽게 닦아서 피를 내시면 몇 번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출혈이 멈추고 치은 건강을 되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간 사이에 비해서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사용하다 보면 그쪽 잇몸에 상처를 내기가 좋으므로요. 치간 사이와 맞는 적절한 치간 칫솔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치간 칫솔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걸로 요즘 워터픽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워터픽의 사용도 치간 사이에 음식물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잇몸 마사지 기능도 있어서 치주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요. 크기가 네. 크기 때문에 외출 시에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 양치질 할 때는 자그마한 치간 칫솔로 닦아내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기 전에는 워터픽을 이용해서 그 잇몸 마사지와 그 치간 사이를 청소를 하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점막 손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구강청결제는 보통 알코올 성분을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가글을 하게 되면요. 더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구강내가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건조해지면 구강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고 나서 입안을 물로 한번 헹구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 구강청결제의 효과가 물에 의해서 희석될 수도 있으므로요. 구강청결제만 사용하고 그 뒤에 물로 헹구시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구강위생용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치과 전문의 전상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0941번 쓰시는 분 예전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임주리의 어떤 노래라도 괜찮아요. 그 가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임주리의 노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르게 먹고 살기. 매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알고 먹자는 뜻에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더위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9월에 접어들었으니까요. 가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른 가을 정도로 해도 될 것 네. 같은데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중 하나죠.
네.
포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도가 세계 과일 생산량 1위라고 하던데 진짠가요?
사실 뭐 여러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은 포도의 생산량이 뭐 1년에 한 5,800만 톤이라고 그래서 세계 과일의 한 3분의 1이 포도다. 그래서 과일 가운데 1위다라는 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1998년도 그러니까 한 20년 전 통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이제 많이 생산되는 과일이긴 하지만 이제 네. 1위는 수박이더라고요.
1위가 수박이에요.
네. 이게 아마 무게로 계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2위가 바나나, 3위 네. 사과, 포도가 4위, 오렌지가 5위 뭐 이 정도 돼서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비싸네요. 과일이고요. 뭐 남극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디서나 다 키울 수 있는 대륙 각 대륙에서 다 자라는 거라고 하고 특히 우리가 생식용 말고 사실은 양조용으로도 포도를 굉장히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먹는 거 말고도 술만 와인 같은 거 만들 때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포도 생산량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 비교해서 한 2015년 통계를 보면은
예.
이제 경작지도 한 절반 정도 감소했고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 이제 생산량도 이제 꽤 많이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농경지가 좀 줄어들고 뭐 저기 재개발되고 농지들이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포도가 칠레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 예. FTA 같은 게 되면서 이제 소위 수입산 포도, 수입 포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소위 이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 곳들이 뭐 충북 영동, 경북 영천, 김천 이런 이제 그쪽 동네에서 이제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 그 마트나 시장에 보면 전보다 거봉이라고 하는 그 포도가 네.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봉이 이제 시장을 조금씩 이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포도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 좀 진한 자주색이라고 할까요? 네. 그 포도. 껍질이 좀 있고,
네. 네.
뭐 씨도 있고, 이런 네. 거 보통 그게 이제 캠벨이라고 하는 품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캠벨이 국내산 포도에 예전에는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70% 정도까지 이제 좀 내려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거의 1892년에 개발된 품종이니까 되게 오래된 거고요. 근데 사실 캠벨은 외국에 가보시면은 캠벨 포도가 그렇게 흔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이제 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 혹서와 혹한이 같이 있는 그렇죠. 땅이잖아요. 추웠다 더웠다 사계절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캠벨이 오히려 더 좀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많이 자라는 뭐 지중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기온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캠벨을 이제 많이 키운 이유는 이런 그게 있고 이게 또 생산성도 좋고 근데 약간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신 새콤한 맛이 좀 강한 편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점점 거봉이 이제 조금씩 많이 팔려서 최근에는 한 17% 정도를 이제 국내산을 하는데 요거는 일본에서 이제 그 교잡이 돼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게 당도가 캠벨보다 사실은 좀 높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사실 먹기가 좀 이게 크니까 좀 먹기가 편한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그 칠레산 포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포도들도 많이 요즘엔 보이거든요.
네.
뭐 씨가 없는 경우도 있고 품종이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포도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2015년 통계가 6만 6천 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해 우리나라 전체 포도의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꽤 많이 늘어났고
예.
이제 초창기에는 거의 칠레산이 꽉 잡고 있다가 이제 최근엔 페루에서도 한 13% 그리고 뭐 미국산이 한 10% 정도여서 이제 수입되는 포도들이 많이 있고
네.
이 포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되게 껍질을 까지 않고 그냥 바로 먹는 것들 그리고
맞아요.
씨가 없는 품종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품종이 이 뭐 톰슨 시들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들리스라는 게 씨가 없다는 영어인데
네.
이게 이제 이런 품종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게 좋다. 뭐
맞아요.
모든 과일들이 껍질째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
사실 포도를 껍질째 먹는 거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입산 포도들이 이제 껍질이 아예 벗겨지지 않는 품종들이어가지고 그냥 바로 모든 걸 다 섭취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당도가 되게 높은 대신 이제 약간 새콤한 맛은 조금 떨어지는
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포도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좀 달긴 한데 약간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기도 하고 또 뭐 음식물 쓰레기 나오지 않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취향대로 이제 많이 골라 먹을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씨 없는 포도가 먹기는 참 편한데 또
네.
한편에서는 이게 GMO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실 뭐 기사도 좀 있고요. 뭐 책도 좀 있고 그런데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에 수입이 허용된 GMO가 딱 6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GMO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콩, 그다음에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라는 요 6가지인데
네.
이 중에서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거는 옥수수하고 콩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놀라가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수입 이제 카놀라도 이 GMO 카놀라는 수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한 0.2%인가 아주 조금 수입되다가
네.
그래서 포도가 GMO로 뭐 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옥수수나 콩 같은 것도 우리가 사실 거의 직접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콩기름을 짜서 네. 먹거나 아니면 뭐 전분당 같은 걸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GMO를 우리가 바로 섭취하거나 그럴 사실 기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씨 없는 과일을 먹으면 불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의외로 네, 이런 거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약간 터무니없는 얘기긴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대부분의 씨 없는 과일들은 전부 다 육종으로 만들거든요. 전통적인 육종으로 만들고 우리가 뭐 우장춘 박사의 씨 없는 수박 이런 거 많이 아는데
네.
물론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님이 만드신 건 아닙니다만 네, 하여튼 그 일본에서 이제 육종이 된 거 우리나라에 네. 소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과일들이 사실은 옛날과 똑같은 형태의 과일들이 거의 없어요. 다 계속 육종이 되고 품종이 바뀌고
변하죠.
이러다가 이제 이 씨 없는 품종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친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소위 생물학적으로 그 2배체를 3배체로 만들어서 약간 불임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네.
그리고 포도는 이제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지베렐린 같은 걸 살짝 처리해주면은 이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그 이걸 단위결실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속수식물에서 이제 씨앗이 없고 씨방만 막 발달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뭐 파인애플, 뭐 바나나, 오이 뭐 이런 것 포도, 감 이런 것들이 다 단위결실이 일어난 품종들을 우연히 고르거나 이제 육종을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지 이게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그 품종들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그 식용유로 포도씨유를 쓰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포도씨유가 올리브유보다 뭐 몸에 좋다라는 말도 있던데 어떤가요?
사실 이 몸에 좋다는 것만큼 좀 약간 애매한
애매하죠.
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좋다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우리가 보통 올리브유가 뭐 몸에 좋다고 하지만
네.
사실 올리브유 중에 이제 특히 가장 고가인 뭐 익스트라 버진이라고
예.
하는 거는 사실 발연점이 낮아서 튀김용으로는 또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씨유는 포도씨유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죠.
예.
근데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리놀렌산이 거의 한 70%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수 아미노산들은 많이 아세요.
네.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만드는데 뭐 한 8가지 정도, 9가지 정도가 이제 부족해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네.
필수 지방산 사실 잘 모르시는데
그쵸.
이런 필수 지방산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오메가3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을 몸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씨유에는 이 이제 리놀렌산이 많다는 거 하고 얘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인데 이 불포화 지방산도 또 뭐 불포화도가 1이냐 아니면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뭐 1가냐 다가냐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포도씨유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몸에 좋다고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것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화 지방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카놀라유랑 함께 이제 거의 제일 낮은 그런 기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튀김용으로 포도씨유를 쓰는 건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포도씨유가 사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튀김용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발연점은 사실 콩기름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렇다고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한 220도 정도. 그래서 튀김용으로도 괜찮고요.
네.
또 뭐 포도씨 추출물에 이제 뭐 비타민이 뭐 토코페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포도씨 추출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면 포도씨 자체를 먹는 게 몸에 어떨까요?
포도씨는요. 근데 이제 이게 추출물과 씨는 좀 다른데
네.
일단 뭐 맛이 없지 않습니까?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렇죠. 식감도 별로 안 좋고.
네.
네. 사실 건강에 좋다고 사실 보긴 좀 어렵고요. 우리가 씨앗에 특히 식물의 씨앗에 뭐 아미그달린이라고 해서
네.
예전에 뭐 매실이나 뭐 살구 그렇죠. 같은 거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데 포도는 많지는 않은데 포도에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걸 드실 이유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고요. 포도 씨에는 또 그 소화 효소를 약간 저해하는 물질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소화에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양이 적어 가지고 게다가 뭐 포도 씨도 사실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굳이 건강을 위해서 그거를 뭐 드실 이유는 그러네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포도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산신라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식품공학과 이한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닥터유의 퀴즈 정답은 췌장염입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299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